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주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함에도 순간의 생각과 유익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 삶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 되게 하시어 언제나 충성된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저희 가운데 힘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백년대계 조이풀 2015를 위해 기도합니다. 조이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고 계획하심대로 온 성도들이 거룩한 영으로 한 마음 되어 풍성이 더 풍족함으로 이루어져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어 활기차고 역동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며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밤에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 좀 나누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5월 2일 날 주일 날 있습니다. 미리 부모님들 신청하셔서 아이들 유아 세례 받는 데에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는 토요일 날 여러분 오실 때 우리 다음 세대 초청 축제 유인물을 받으셨는데 이번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초중고 청년 및 교사 또 학부형들 또 우리 학생들 이렇게 같이 오셔서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부모님들 토요일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는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호산나 찬양대 찬양 집회 및 찬양대원 모집하는 특별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치유기도 사역 그대로 진행되니까 치유기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재직회 관계없이 치유기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주 전부터 권고드린 대로 조이풀 비전 2015 관련해서 재직회와 공동회로 오늘 집회 마치고 예배 마치고 잠깐 동안 시간 있겠습니다. 바쁘시지 않은 분들 좀 남으셔서 교회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주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요즘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뜨겁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좀 가능하신 분들, 또 매번 새벽 기도 힘드시더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나오셔서 특별히 토요 새벽 같은 때에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일편단심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그런 말 한 번씩 해봤을 겁니다. 동쪽 집에서 식사하고 서쪽 집에서 잠잔다는 그런 뜻이죠.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제 나라에 한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처녀에게 어느 날 두 집에서 한꺼번에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그 집 아들이 보니까 인물은 보잘것없는데 집이 굉장히 잘 살아요. 그래서 참 남주기는 아깝고 또 잘 사니까 또 딸이 잘 살 것 같고 또 서쪽 집에서 또 청혼이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미남입니다. 신랑감이. 그런데 집이 너무 못 살아요. 여기 보내주면은 마음에는 드는데 또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동쪽으로 보내야 되나 서쪽 집으로 보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 너는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은 잘생긴 신랑이 있는 서쪽 집에서 가서 자고 먹는 것은 부잣집인 동쪽 집에 가서 먹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게 사람 심보거든요. 동가식 서가숙 하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떡을 다 쥐고 다 먹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남주기 아까워도 남줘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택을 했다는 말은 수많은 것을 사실은 포기하면서 온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점점 갈수록 선택의 폭은 좁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 신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신앙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헐리우드에 인기 있는 여배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콜린 타운젠트라고 하는 여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마를린 몰로라고 뭐 이름만 되면 다 알 겁니다. 둘 다 당대 미국 영화계의 주목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타운젠트는 영화배우로 있는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교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가 됩니다. 화려한 영화계를 떠나서 사모가 된 이 콜린 타운센트의 선택을 두고 당시 사람들이 말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마를린 몰로 계속해서 이제 타운센트의 명성을 압도하고 당대의 최고의 그런 여배우로 대중들의 스타로 군림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뒤에 마릴린 몰로가 우연히 타운센트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릴린 몰로가 이런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영화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결심했지. 최고의 여배우가 되어보겠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그 꿈을 이루었지만 지금의 나는 너무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고.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인 것 같다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릴린 몰로는 우리가 알듯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타운센트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평생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풍성한 행복 가운데 살아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게 됩니다. 모든 인생이 자신의 삶을 평가받는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선택,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수요 예배에 예배당으로 갈까, 집으로 갈까, 예, 고민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예배당에 오신 분들 승리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이제 내일 새벽에 예, 한 4시 한 20분 15분쯤 일어나가지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에라 자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알겠어요? 게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저도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새벽에 잠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참 고난, 피곤이 내리르는데도 피곤을 억누르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때 그 피곤을 도말하시고 특별히 유달리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꼭 어떤 느낌이 나냐면은 예? 성을 빼앗은 것 같은 예? 어떤 그 자부심, 어떤 승리의 의식 이런 것들이 가끔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예.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후회함이 없는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저 인간적인 의리나 정 때문에 따라갔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분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다 기뻐하시는지, 온전하신 뜻인지.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실 때도 분명히 선택의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 반찬을 드실 때 무슨 반찬을 먹어야 될까? 오늘 또 전화가 왔을 때, 또 어떤 시간을 계획할 때, 오늘 유달리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만나자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취소하고 어떤 만남은 또 만나고 이러면서 그 조절을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선택인 거예요.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란 것,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선택을 하려면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듯이 자신을 주님께 산제물로 드린 사람, 다시 말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바른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바른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의 기초는 헌신입니다. 따라 합시다. 헌신이 영적 분별의 기초가 된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헌신의 삶이 그 결단이 있고 난 다음에 분별력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16절 후반부에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롯의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장 16절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더 시작. 여기서 참 재미있는 신앙 고백이 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루시 나오미의 하나님을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라가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신앙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로 누군가의 권면으로 다 교회 나왔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처음 교회 나갔던 적이 있죠. 그때 제가 사실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친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때까지는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등떠밀려가지고 자꾸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이 밤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거의 뭐 한 20년도 넘었네요. 고등학교 동문 모임에 제가 참석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입니다. 또 이 교동 이름 밝히면요 선배님들이 또 예, 저를 또 군기 잡을까봐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제 기독 동문회가 우리 그 고등학교 동문들이 이렇게 신우회를 조직했는데 저한테 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굉장히 선배님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예, 겁도 없이 막 담대하게 외쳤어요. 그래서, 아주 좋았는데 그 자리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생명 구원의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전가하고 나서 그 자리에 보니까 아주 구석에 과거에 교회 다녔다가 막 이렇게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니고 이랬던 친구가 제가 와서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거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증가하고 나서 그 친구 이름 불렀어요. 이리 와! 이래가지고 다 그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딱 세워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라고 해놓고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교회 다닐 거냐고 예수 믿을 거냐고 협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녀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백이 좀 떨떠름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놓고 우리 동기들한테 이 친구 좀 잘 부탁한다고. 자, 그 친구가 모르겠어요. 이번 주일에 교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교회를 간다 그러면 한동안 누구의 하나님을 고백할 것 같아요? 친구의 하나님이죠. 예. 제가 아직 뭐 여러 가지 소개, 하나님도 좋은 소개를 많이 했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빨리 자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룻, 어떤 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라난 자신의 하나님 고백, 신앙 고백으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서는 인생의 중요한 결단, 책임 있는 결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목사님께 물어보고, 자꾸 옆에 있는 누구한테 물어보고,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보고 이런다고요. 신앙이 결단이요 선택이라고 한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인도함 받는 하나님에 기초한 선택과 결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분별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숙이란 것은 분별력입니다. 나에게 이 분별력이 없다면 아직 나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나에게 이 분별력이 없다면 아직 내 신앙은 미숙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제 과거에 20대 때나 또 30대 때 신앙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지금도 좀 열정적이라고는 합디다만 그때는 더 했어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조금 다른 것도 있다면 분별력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아요. 분별력. 결국 이러한 분별력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체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을 많이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선택이라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겠다는 선택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예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공동 운명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너십을 말하는 것이죠. 왜 주인의식을 갖게 됩니까? 공동 운명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인의식을 갖게 될 때, 오너십을 갖게 될 때 그 자리에 소위 서번트십, 청지기 의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보면은요, 어떤 성도들은 교회가 뭐 산으로 가건, 뭐 예, 바다로 가건, 교회가 어렵건, 뭐 형통하건, 복되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주변부를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분들입니까? 교회와 아직까지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그냥 몸만 담겨져 있는 거예요. 뭐 초신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이 교회에 오랫동안 이 교회와 동고동락하셨던 분들 어떻습니까? 특히 중직자들.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던가요? 예? 분명히 그렇죠. 특별히 장로님도 그럴 겁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또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면 이상하게 내 삶이 평안해요. 그런 분들 계시지요? 예, 아멘 소리 적네요. 예. 아멘 하신 분들만 사실은 이 교회와 공동 운명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요, 예, 다시 물어봐야 되겠다. 교회가 평안하면 여러분 평안하시지요? 예, 꼭 이렇게 엎드려 절 받는다고요. 또 교회가 힘들면 여러분 힘들던가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교회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공동 운명체가 됐는데 어떤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입니다. 뭐 교회가 산으로 가건 덜로 가건, 교회가 힘들건 어렵건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뼈 무관심하고 무덤덤한 사람들 있습니까? 사실은 좋은 믿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지 못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다는 것은 예수와 함께 공동 운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주의 교회가 흥왕하고 주님의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감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어렵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어려움을 겪으면 본인도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게 정상적인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는 거예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와 함께 축복도 누리지만 주와 함께 고난도 받겠다는 것, 함께한다는 것,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결단합니다. 동고동락하겠다는 거예요. 공동 운명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거기서 나도 죽어 거기서 장사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굳은 결심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사회에서 자신의 장지, 자신이 죽어서 묻힐 땅이 어딘지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정 또는 동반자, 자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어지고 부수어진 나오미, 이 가련한 여인 나오미를 축복하시고자 사실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선물로, 응답의 선물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룻이야말로 나오미에게 열아들 부럽지 않은 믿음의 동반자요, 또 믿음의 자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랐지요. 바울의 제자들도 있지요. 그런데 바울을 끝까지 따랐던, 동고동락했던, 공동운명체요, 일심동체였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어떤 만남이라고 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섭리적 만남.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신앙을 인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희한하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섭리적 만남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ivine contact이라고, divine contact,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돌아보면 제가 처음 초신자 때에,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최정순 목사님이란 분,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저를 많이 아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그러세요. 매일 아침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사람 이름이 저래요. 제가 월급도 안 드리는데. 또 제가 이전에 사역했을 때 한 청년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저씨가 됐죠. 뭐 애기 아빠가 되고 사업도 하고 있는데 꼭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전화가 오거나 문자를 보내와요. 근데 이 친구는 예, 뭐 해가 좀 목사님 뭐 건강하십니까? 뭐 아픈데 없어요. 주로 이런 식의 문자입니다. 예. 자기가 힘들다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왜 중보자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 나한테 만나게 하셨을까? 예. 섭리적 만남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예.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굉장한 영적인 유익을 얻고 도움을 받고 신앙 성장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또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섭리적 만남, 나에게 하나님 특별히 보내어서 천사처럼 만나게 하신 분들 있지요? 예, 마음속으로 한번 헤아려 보세요. 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섭리적 만남, 이 만남을 소중히 가꾸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노후, 누구를 아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아주 중요한 그 지수 중에 하나가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네트워크 코션트라고 해가지고요, NQ, 이걸 한국말로 번역하면 공존지수, 누군가와 함께하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관계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더 잘 가꾸어야 돼요. 더 귀하게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갈수록 좋은 만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도 잘 가꾸지 않으면은 그 만남이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와 룻, 디바인 컨택, 섭리적 만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된 만남입니다. 자, 이와 같이 NQ, 관계를 잘 맺고 또 좋은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그 능력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진심으로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도 룻을 배려했지요. 그래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배려한 것입니다. 또 룻은 룻대로 나오미를 진심으로 배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속에서 진정한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 룻의 선택, 변질될 수 없는 일편단심의 선택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고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힘든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분명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은 애매모호하게 답하는 거예요. 예? 아, 예, 제가 좀 믿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응답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과거에 여러분, 그 TV를 좀 보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갓기도라고 하는, 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코너가 있었어요. 예. 뭐,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응답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합기도가 아니라 갓기도랍니다. 예. 뭐예요? 현대인들의 변덕스러운 마음, 애매모호한 마음, 분명하지 못한 고백을 꼬집은 거예요. 우리는 제 아무리 이 시대가 진리를 상대화시키고 다원화된 사회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기초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천당 갈 것 같기도 하고 못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안 갑니까? 갑기도 하지요? 예? 아니에요. 분명히 갑니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신앙에 힘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와 같이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어떤 지도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적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내는 분명한 신앙 고백, 절대적인 진리를 붙잡고 그러나 겉으로는 외교적으로 부드럽게 갈등을 최소화하는 이런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려 왕조 마지막에 정몽주의 하여가라는 그 뭐였죠? 일편단심, 단심가라는 그 노래를 알잖아요. 예?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게 뭐예요? 정몽주가 그 이성계의 그 이성계가 이 정몽주를 아껴가지고 그 마음을 돌이켜 보려고 하는데도 정몽주는 죽으면 죽었지 고려 왕조를 향해서 자기의 충성, 자기의 마음을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일편단심이죠. 신앙이 결국 뭡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은 독점입니다. 사랑은 독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제1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독점인 거예요. 독점.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분명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룻의 중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더라도 어머니 곁에서 죽겠습니다.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이 선택, 이 선택은 한번 예의상 해본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의 선택입니다. 이러한 확실한 신앙 고백,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분명한 신앙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 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대적인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신앙 고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결국은 뭔가 따져보면 자기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싸움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견고한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견고한 믿음 위에 주님의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다 나타나 보이지는 않지만 룻의 이러한 견고한 일편단심의 믿음의 선택 위에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나오미와 룻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계속 나타나잖아요. 이제 우리는 룻기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믿음 보이십시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까? 믿음을 보이세요. 이 믿음, 견고한 믿음,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더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또 오늘이 지나고 우리는 또 계속 어떤 선택을 계속 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름대로 하나님 아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름대로 요령을 피운 선택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 보았을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믿음의 철이 좀 들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여객선이 바다를 손님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무인도에 상륙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그 난파된 배에서 떠내려오는 곡식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벽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볍씨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배가 올 때까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이제 기약을 알 수 없지만은 좀 그렇게 견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어보려고 땅을 막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파는데 글쎄 이 무인도에 땅을 파니까 그 안에 노다지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광이 있는 거예요. 노천금광입니다. 황금 덩어리가 그 속에 막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농사 지을 생각을 잠깐 잊어버리고 황금 캐낸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황금을 캐가지고 옆에 쌓아놓고 또 캐나고 쌓아놓고 신이 났어요. 그게 또 배가 고프니까 볍씨를 거기다 심을 생각을 안 하고 우선 막 밥 해가지고 먹기 바빴어요. 황금 캔다고 열심히 캐놨어요. 황금은 잔뜩 쌓였는데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어가는 거예요. 옆에는 뭐가 쌓여 있습니까? 노다지 황금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죽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어느 배가 근처를 지나다가 그 무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 무인도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보니까 노다지 황금 덩어리가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야, 그러고 있는데 그 옆에 보니까 희한하게도 여러 사람들이 땅 파는 적이 있고 거기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저 영원한 더 멀리까지 내다보는 그런 지혜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우선 달콤한 것, 우선 좋아 보이는 것, 그거 선택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심습니까? 주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응답이 있지요.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땀 흘려야 상급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게 될 때에 주님 더 기뻐하시는 바른 선택,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그 믿음의 선택과 같은 그런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